매기 성경 강해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더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마태복음 강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강해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마태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서론적인 면 우리가 조금 나눴고, 오늘도 좀 서론적인 면을 여러분들과 조금만 더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좀, 뭐 본론으로 들어가는 그 사항이 아마 여러분들이 더 관심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렇지만 이제 서론적인 내용을 조금만 더 다뤄볼게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말라키 요 기록 사이 한 400년의 어간이 있는데,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정지 작업,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준비를 철저히 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고,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표현한 것과 같이 때가 참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제 오시게 되는 거죠. 그러한 준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여러 그 지파들, 또 그 뭐 예를 들면 바리새파 같은 경우, 그다음에 사두개파 같은 경우, 그다음에 헤롯 땅 뭐 열심 당원들 뭐 이런 경우들을 뭐 준비시키신 것과, 또 복음서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도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마태복음을,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누가복음은 헬라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면을 여러분들에게 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좀 마태복음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마태복음은 마태라는 제자에 의해서 기록이 됩니다. 그의 직업이 세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거고, 세리였던 자로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그를 제자로 이제 삼아주게 되죠. 아주 그 단호한 결단을 내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후로 그는 예수님을 잘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유대인에 대해서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한 유대인들을 향한 성경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 처음에는요 그런 내용도 말씀을 드렸어요. 마태복음의 주제는 천국입니다. 마태는 이 천국이라는 프로그램을 유대인들에게 제시하는 거죠. 이 천국이라는 말이 마태복음에 32번이나 나오게 되고, 왕국이라는 말이 한 50번 정도. 그러므로 천국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키포인트가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이 천국이라는 단어에 주의하면서 마태복음을 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선언하는 것은 조금 좀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천국은 바로 교회와 동일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두 가지는 동일한 뜻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니죠. 교회 역시 천국 안에 있는 것이지만 양자 사이에는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울, 이 서울이라고 하는 이 안에도 보면 여러 뭐 지역이, 여러 구가 있고, 또 인근에 여러 그러한 위성 도시들이 있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미국만 보더라도 보면 여러분들이 로스앤젤스, 그러니까 LA가 캘리포니아 내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LA가 캘리포니아가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알고 계시다면 물어보시면, 캘리포니아는 미국이 아니지만 미국 내에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도 천국은 아니지만 천국 안에 있는 것이죠. 하지만 천국이란 간단히 말하자면 하늘이 땅을 지배하는 영역입니다. 교회도 이 천국 내에 있습니다. 오늘날 신학자들이 양자의 개념을 대단히 모호하게 만들어버렸지만, 이것은 아주 미묘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그저 간단한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천국은 하늘이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 영역인 것이죠. 마태복음서가 전해진 유대인은 천국의 개념을 하늘에서 왕이 오는 것에 집중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이 왕이 이 땅에 와서 하늘의 기준에 따라 왕국을 세우는 것으로 이해하였던 것이죠. 이러한 개념은 유대인들에게는 생소한 개념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 2장 44절, 7장 14절, 또 27절 이런 내용들을 보면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개념들이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는 참으로 많이 알려진 또 일반적으로 이해가 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이 마태복음의 주요 키포인트입니다. 마태복음은 천국에 관한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가르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먼저 나오는 것이 산상설교입니다. 여기에서는 천국의 법률이 공포되어지는데 저는 그 공포되어지는 것이 사실은 일부분만을 적어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천국의 비유에 관한 가르침인데 이것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감람산 강화입니다. 감람산 강화를 통해서 천국이 이 땅에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는 미래를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 천국의 개념은 점진적인 단계를 밟아 나가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깨달아야 할 중요한 아주 그 성경을 이해하는 또 천국을 교회를 이해하는 개념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진행 과정을 놓쳐버린다면 마태복음의 메시지를 놓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개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잘 살피면서 마태복음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마태복음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체를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요약하고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 우선 마태복음 1장에서 2장까지는 왕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내용이고 2장부터 4장 16절까지는 왕의 예비에 대한 내용이고 4장 17절로 9장 35절까지는 왕의 전파심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9장 36절부터 16장 20절까지는 왕의 즉위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고 이제 16장 21절로 27장 66절까지는 왕의 순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마태복음 28장은 왕의 권세에 대한 내용을 우리 가운데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으로 이제 들어가 보죠. 1장을 연구해 보면 우선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제일 먼저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복잡한 족보 같은 내용이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것을 가리켜 계보라고 부릅니다. 즉 여기에서 기록된 계보는 마태복음과 더 크게는 신약성경을 여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는 여러 가지 점에 있어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정확성에 그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계보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그 첫째 부분은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의 계보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까지고 둘째 부분은 솔로몬에서 바벨론 포로까지의 계보를 7절에서 11절까지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바벨론 포로 후에서 목수 요셉의 계보로 12절에서 17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앞에서 연구했습니다만 창세기는 곧 한 가족의 계보에 관한 책이라고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신약성경을 시작하면서 이 점에서 이와 같은 계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한 번 더 짚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저는 솔직히 처음에 마태복음의 이 부분을 읽으면서 지루하지 않을 수가 없죠. 뭐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죠. 만일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신약성경을 선물한다면 그분들은 십중팔구 마태복음 1장부터 그것을 읽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는 곧 이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이 부분을 읽다가 그만 재미없다고 더 읽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금방 이 성경은 자기와 상관이 없는 것이로구나 하고 결론을 내리고는 성경을 덮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본다면 신약성경에서 마태복음을 좀 뒷부분으로 옮긴다거나 중간으로 옮긴다거나 대신 마가복음을 맨 앞으로 내놓는다면 복음 전도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다고요. 하지만 그것은 이 계보의 중요성을 전혀 모르는 처사인 것입니다. 그것은 이 계보가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이 계보 때문에 마태복음을 성경의 다른 곳으로 배열해야 한다는 의견에 반대를 합니다. 또한 신약 성경은 이 계보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보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명백히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과 다윗 이 두 사람이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혈통은 그분을 그 민족 가운데 오시게 했고 다윗의 혈통은 그분을 왕의 보좌에 앉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또한 왕의 혈통 가운데서 탄생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계보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통해서 뭐 나름대로 특별한 혈통에 관한 법적인 권리들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했을 때 우리는 에스라서에서 다음과 같은 구절을 보게 되거든요. 2장 62절을 보면 이 사람들이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한 거로 저희를 부정하여 여기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고 라고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그들은 거짓된 권리를 주장하는 자들에 대해 레위 지파 족보와 대조해 보고서는 그들의 이름을 족보에 없으면 그것을 쫓아냈단 말씀이죠. 이 정도로 계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 하고 계속해서 나누죠.
저희 엄마는 내가 이를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좀 전에 우리 계보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뭐 너무 사람들이 막 지겨워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당시 이러한 계보들은 성전에 잘 보관되어 있었고 일반인들에게 쉽게 열람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제가 그 계보가 성전에 보관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이스라엘이 신정정치를 한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상 교회는 국가와 분리되지 않았을 거라는 점에서 착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계보는 주 70년 성전이 파괴될 때까지 필사할 수 있도록 성전에 잘 진열되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예수님의 대적들도 이 계보를 그곳에 대조할 수 있었고 그들은 아마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온갖 거동에 대항했고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부활조차 없었던 것으로 위장하려고 했지만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해서는 일말의 의심도 품지 않았다는 것은 흥미있는 일이고 또한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그 계보를 확인한 결과 아하 이거 틀림이 없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죠. 이 계보가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아주 독특한 위치에 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당시 유대인들은 의심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이 누구의 계보를 조차 누구의 족보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 당시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가졌거든요. 아 이건 분명하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을 마태는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요한복음 10장 1절과 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양의 목자는 문으로 들어가나니 절도나 강도는 양의 우리에 들어갈 때 다른 데로 넘어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우리란 이스라엘의 민족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분은 뒷곁에 담을 넘어 우리에게로 들어오지 않았고 허술한 울타리 틈새로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으셨고 들어가지도 않으셨단 말이죠. 그분은 오직 문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 민족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당당히 아브라함의 혈통과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던 것입니다. 마태는 바로 이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구약 성경에 언급된 모든 것을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대적들도 그분의 계보에 관해서는 결코 문제 삼을 수 없단 말씀이죠.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계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편에서 본 주 예수님의 계보이고 또 우리는 누가복음에 보면 다른 계보가 있는데 그것은 마리아편에서 본 계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성경을 우리가 참 미처 알지 못하고 그냥 대충대충 봐서 그렇지 의미 없이 기록되거나 의미 없이 우리 가운데 소개되고 나누어진 것이 한 군데도 없어요.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로 그럼 들어가 보실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러분 요 1절에서 세계, 이 제네레이션이라고 하는 말은 마태복음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요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아두세요. 요 말은 신약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과연 구약에서는 이 단어가 등장했을까요?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부터 시작을 해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스가랴와 학개를 거쳐 대예언서, 시편, 그리고 모세 오경인 신명기와 또 뭐랄까요? 민수기 이런 또 레위기, 출애굽기 이런 데 거슬러 올라가 보더라도 이 단어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돌연 창세기 5장이 되면 5장 1절에 보면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이 계보, 이 제네레이션에 대한 말씀이 드디어 거기서 나온다고요. 그래서 제네레이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글로 번역될 때 세계라 이렇게 된 경우도 있고 계보라 이렇게 번역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미루어 판단을 해보면 성경에는 크게 두 종류의 계보가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는 아담 자손의 계보이고 또 하나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아담의 계보에 들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출생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 계보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이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죠. 사실 여러분은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계보에, 아담 가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로마서 5장 12절 말씀처럼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즉 아담의 계보는 사망의 계보인 것이죠. 그러나 여기 또 하나의 계보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또 그 계보의 이름이 오르게 된단 말입니까? 이 또한 새롭게 출생함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우리가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처음 계보인 아담의 계보에 들어가게 되죠. 반면에 우리는 또한 꼭 들어가야만 되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계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선 예수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 이유에 대해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예수께서는 왕 곧 메시아로서 이 세상에 오실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종이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릴 주인으로서 오실 분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분은 왕의 혈통에서 태어나셔야 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분이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셔야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그 예언을 모두 이루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아담의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기록된 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만국이 복을 받으리라고 창세기 22장 18절에 말씀하셨기 때문인데 여기에서 내 씨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이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얼마나 분명한지 몰라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을 또 귀한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마태복음 강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편지나 엽서 또는 인터넷을 통해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RNL 바이오에서 천연 소재로 만든 물티슈 한 박스나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는 성경 두란노 컬러비전 성경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실 주소는 극동방송 지정우편번호 121-707을 쓰시고 주소 없이 극동방송 매기 성경강의 담당자 앞이나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febc.net로 들어오셔서 매기 성경강의를 클릭하시고 사연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방송 테이프나 CD를 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320-0460, 320-0460번으로 전화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매기 성경강의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